도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이런 제목으로 누가복음 강의를 이어가겠습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세리와 죄인들에 대한 그릇되고 오만한 편견을 지적하시기 위해서 주님께서는 이런 자들을 찾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그 간절하신 마음을 세 가지의 비유를 통해서 교훈하셨습니다. 이어 주님께서는 이제 재물에 대한 그리고 부에 대한 올바른 태도에 대해서 제자들에게 교훈을 하시기 시작하셨습니다. 이는 그곳에 함께하고 있었던 부와 명예를 좋아하는 유대주의 지도자들을 염두하신 말씀으로 주님께서는 불의한 청지기의 비유를 통해서 세상 사람들도 이와 같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자기의 이익과 자신들의 미래를 위해서 온갖 계략을 꾸미고 그 일을 도모하는데 그렇다면 영원한 기업인 천국을 소망하는 자들의 그 중심이 물질이 아닌 하나님을 향해 영원한 가치를 위해 고정되지 않는다면 이것이 어찌 합당한 믿음인지를 제자들에게 교훈하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주님이 말씀하신 불의한 청지기의 비유를 깊이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에서 4절을 다시 보십시오. 그리고 그는 제자들에게 말씀하고 계셨다. 어떤 부유한 사람이 있었다. 그는 청지기를 가지고 있었다. 그리고 이것이 그에게 고발되었다. 그에 속한 것들을 낭비한다고. 그래서 그를 불러서 그가 그에게 말하였다. 이것이 무엇이냐? 내가 너에 관해서 듣는다. 너는 너의 청지기직의 회계를 이행하라. 왜냐하면 너는 더 이상 청지기를 볼 수 없기 때문이다. 그래서 청지기는 그 자신 안에서 말했다. 내가 무엇을 행할 것인가? 왜냐하면 나의 주인이 나로부터 청지기직을 가져다 버리기 때문이다. 내가 땅을 팔 수 없다. 내가 구걸하기 부끄럽다. 내가 무엇을 행할지 알았다. 내가 청지기직으로부터 해고되었을 때에 그들이 나를 그들의 집들 안으로 영접하도록. 원문을 직역을 하면 이런 기록이 발견이 됩니다. 자, 주님이 말씀하신 비유에 어떤 부자가 등장합니다. 여러 사람에게 돈을 빌려주었고 종들을 거느리고 있는 것으로 보아서 아주 재산이 많은 자로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에게 매우 교활하고 사악한 종이 한 사람이 있어서 주인의 소유를 몰래 빼돌려 횡령을 하고 그것을 탕진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실을 주인이 알게 되었습니다. 아마도 누군가가 이 청지기가 행하고 있는 악한 일을 주인에게 고한 것으로 보입니다. 주인은 이 악한 종을 불러 자신이 들은 말에 대해서 이제 그에게 확인을 하면서 그의 책임을 묻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주인이 결론을 내리기를 청지기에게 내 보던 일을 셈하라 이렇게 명령합니다. 아마도 이 종은 주인의 모든 재산을 관리하는 아주 중요한 직무를 수행하고 있었던 비교적 주인의 두터운 신임을 받고 있었던 이런 종인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 그가 주인의 신뢰를 저버리고 주인의 재산을 마음대로 은닉하고 횡령한 사실이 모두 드러나게 되었으니 이제 주인은 그가 하던 모든 일에서 그를 해고하게 됩니다. 셈하라라는 말은 이행하다, 결산하여 넘겨주다, 증서를 양도하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거든요. 다른 말로 하면 계산을 다 맞추어서 빈틈없이 인수인계하고 너는 이제 그만 해고다, 해고 통지를 한 거죠. 네가 지금까지 해오던 모든 청지기의 사물을 중지하고 모두 정산해서 다른 사람에게 인수인계를 하라는, 한마디로 그를 쫓아낸 것입니다. 자, 이에 이 약한 청지기는 즉각 자기의 앞날을 걱정하게 됩니다. 자기가 지금 여기서 쫓겨나면 땅을 파서 농사를 짓는 일도 여의치 않고 그렇다고 사람들에게 돈을 구워가면서 구걸하면서 살아갈 수도 없는, 이것도 창피한 일이고, 그는 해고를 당한 이후에 그럼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에 대해서 빠르게 그 대책을 강구하고 있었습니다. 이 종의 독백은 그가 지금 뭘 해도 쉽지 않은 지금 매우 절망적인 상황에 처해 있음을 보여줍니다. 이 청지기는 비록 주인에게 해서는 안 될 부정한 짓을 저질러 해고를 당하지만 아주 신속한 판단과 그리고 사고를 가지고 자기에게 지금 직면한 이 위기를 어떻게 빨리 헤쳐나가야 될지에 대해서 적절한 대처를 해나가고 있었다는 거죠. 자기의 처지와 상황을 직시하고 즉각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을 이제 해야 되겠다고 결심을 하게 됩니다. 성경의 이 부분이 많은 신학자들에게서 참으로 난해한 부분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왜 주님께서는 이 악한 청지기의 비유를 굳이 사용하셨고 그의 행위를 좋게 말씀하고 계신가 하는 부분 때문입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뒷부분에서 더 분명하게 그 의미를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이 말씀 속에서도 우리는 분명히 어떤 교훈을 찾아야 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 청지기를 보십시오. 그는 분명 죄를 저질렀고 주인에게 쫓겨났습니다. 그러나 그 정도로 그친 것은 그가 주인의 재산 관리를 비교적 지금까지 매우 잘 해왔던 자였음을 짐작하게 해줍니다. 만약에 그 주인이 볼 때 이 종이 형편없는 자였으면 그 일에 책임을 물어서 죽일 수도 있고 혹은 그의 모든 재산을 다 박탈을 하거나 혹은 그에 준한 중한 벌을 내릴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해고 정도로 끝이 난 거예요. 그 얘기는 성경에서 보듯 이 사악한 청지기가 이 불행인지 당인지 몰라도 매우 두뇌가 명석하고 빨리 머리가 돌아가는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자, 성도 여러분, 우리는 보통 하나님께 다 맡기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께 맡깁니다. 그 하나님께 맡기는 것을 믿음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 다 맡긴다는 의미는 어떤 결과를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든지 그것이 하나님의 선하신 뜻대로 인도된다는 것을 우리가 믿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맡긴다는 건 하나님이 다 잘 되게 해주신다, 이거를 맡긴다는 의미로 이해하는 게 아니고 만약에 그렇게 이해하셨다면 굉장히 잘못 이해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맡긴다는 것은 최선을 다하지만 그 결과에 대해서는 하나님의 선하신 뜻으로 응답하시고 내게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하나님이 나의 모든 것을 책임지신다. 이 믿음을 전제로 하는 게 하나님께 맡긴다는 의미란 말입니다. 예를 들어서 공부를 하는 학생이 있습니다. 그럼 오늘도 열심히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자기를 맡깁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께 자신을 맡기고 공부를 열심히 하지 않는 것이 하나님께 맡기는 겁니까? 네, 절대로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는 하나님이 자기의 미래를 준비하셨음을 믿고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공부를 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인도하시는 그 길을 최선을 다해서 성실하게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것들을 찾아가야 됩니다. 나의 인생의 모든 미래가 하나님의 뜻 안에 있음을 믿고 알고 그래서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공부하고 이게 진정으로 하나님에게 맡기는 거라는 거죠. 우리는 이 악한 청지기의 주님과 악한 청지기에 대한 주님의 예화 속에서 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생각해 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는 자신이 해야 할 일에 대해서 결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계획대로 하면 내가 이제 해고를 당하게 되더라도 해결책이 생길 것이다 라고 믿었습니다. 이 종을 보십시오. 이제 그가 어떤 계략으로 자기가 당한 위기를 헤쳐나가는지를 주님이 이어서 말씀하십니다. 5절에서 8절에 그래서 그 자신의 주인의 빚진 자들의 각각 한 사람씩을 불러 그는 첫째 사람에게 말하고 있었다. 너는 나의 주인에게 얼마를 빚지고 있느냐. 그러자 그가 말하였다. 기름 100밧을. 그러자 그가 그에게 말하였다. 너는 너의 증서들을 가져라. 그리고 너는 앉아라. 너는 빨리 50을 써라. 그 다음에 다른 자에게 그가 말하였다. 그리고 너는 얼마를 빚지고 있느냐. 그러자 그가 말하였다. 미래 100고르를. 그가 그에게 말한다. 너는 너의 증서들을 가져라. 그리고 너는 80을 써라. 그래서 주인이 불의의 청지기를 칭찬하였다. 왜냐하면 그가 사려 깊게 행사하였기 때문이다. 왜냐하면 이 세대 아들들이 그들의 세대에 있어서 빛의 아들들보다 더 지혜롭기 때문이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밭, 고르 이거는 기름을 재는 단위고 곡식 같은 이런 이제 가루를 측량하는 단위입니다. 그런데 이 청지기는 주인에게 빚진 자, 채무 관계 있는 자들을 다 불러 모읍니다. 여기서 빚진 자들이란 아마도 토지 수확의 일정량을 소작료로 지불해야 될 소작인들이었거나 아니면 채무 증서를 쓰고 공물을 받은 도매상들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런데 이들과 이 약한 청지기가 증서를 이렇게 위조할 수 있었던 것은 아마도 이 청지기가 주인을 대신해서 이 문제에 대한 전권을 그가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주인은 이 청직에게 이 부분에 대해서 모든 걸다 맡겼기 때문에 주인은 잘 모르는 거예요. 세부적인 사항을 몰랐을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할수 있습니다. 이 약한 종은 빚진 자들에게 그들이 갚아야 될 수량보다 절반 혹은 그보다 훨씬 적은 양으로 모두 삭감을 해서 그들의 손으로 다시 채무증서를 위조하게 합니다. 자, 이는 빚진 자들의 입장에서 볼 때는 아주 고마운 일이 아닐 수 없는 거죠. 이 약한 청지기는 지금까지 주인 몰래 이자를 이렇게 임의로 조작을 해서 그 차액을 착복해 왔을 것입니다. 그러다가 원래대로 다시 이자를 정해서 탕감을 해주므로 채무자들에게도 엄청난 선심을 얻고, 선심을 써주게 되고, 주인에게도 손해가 되지 않도록 이렇게 꾀를 낸 것이죠. 기름 100마를 빌린 자에게 50말로 공제하고, 밀 100석을 빚진 자에게 20석만을 공제해 주었습니다. 청지기는 이렇게 주인 모르게 채무자들의 채무를 탕감해 주었습니다. 이렇게 한 이유가 뭐겠습니까? 주인에게 쫓겨나고 난 다음에 이제 자기에게 이런 도움을 받은 은혜를 입은 자들에게 가서 내가 당신들을 이렇게 돕지 않았느냐? 그러니 나를 도와라. 그들에게 자기가 필요한 것들을 얻을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를 가졌기 때문이라는 거죠. 우리가 주님의 비유 속에서 가장 난해하게 여기는 대목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주인은 이 불의한 청지기가 이후를 도모하기 위해서 한이 행동에 대해서 모두 알게 됐습니다. 자신이 해고당한 뒤에 자신에게 은혜를 입은 채무자들로부터 도움을 받기 위해서 자기 앞날을 위해 이같이 계략을 꾸미고 이 일을 도모한 것을 주인이 모두 알게 됐단 말입니다. 자, 여러분, 보편적인 경우라면 그 종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살려두지 말아야 되는 거죠. 죄에 더큰 죄를 덧붙여서 또 죄를 지었기 때문에 이제 이 종을 일벌백계로 다스리면서 엄히 죄를 물어야 되는 이런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그런데 이 주인은 그렇게 일을 꾸민 이 종을 도리어 칭찬했다고 성경이 적고 있습니다. 이 주인은 뭘 칭찬한 것일까요? 예, 그의 이 같은 약삭빠른 행동을 지금 칭찬하는 것일까요? 아닙니다. 그의 행위는 분명히 잘못입니다. 그것은 악입니다. 악이에요. 그런데 채무자들을 움직여서 자신의 살 길을 도모한 그의 이 지략. 자, 이것을 지혜라고 말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이 세상적인 지혜에 대해서 주인이 탄복을 한 거예요. 내가 참 똑똑한 놈을 데리고 쓰긴 했구나. 저놈이 보통이 아니구나. 하고 그 종을 칭찬한 것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 주인이 인정을 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거죠. 분명 옳지 않은 청지기이고 그가 행한 일은 죄에 죄를 더한 일이었는데도 불구하고 주인은 그의 불의한 행위에 대해서 지혜 있게 행한 것이다. 이렇게 간주했단 말이죠. 이 악한 종의 용의 주도하고 주도 면밀함에 대해서 그것을 지혜로 인정을 해준 것입니다. 주인은 그의 죄악을 칭찬한 것이 아니라 그의 뱀 같은 지혜로움, 영리함, 영악함을 칭찬한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악인들을 한번 보십시오. 기상천외한 방법으로 대명천지에 악인들이 사람들을 속이면서 부정한 방법으로 자기들의 주머니를 채우는 이런 일들을 한번 보십시오. 눈 뜨고 코베 가는 세상이다. 이런 얘기 하지 않습니까? 지금도 비상한 머리를 가지고 그걸 좋은 일에 사회에 기여하기보다는 악한 일들을 도모하면서 불의한 이익을 추구하는 자들이 세상에 얼마나 많을까요? 자, 이제 주님께서 말씀하신 이 비유의 핵심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이제 주님이 말씀을 하십니다. 죄악의 어둠 속에 살아가고 있는 이 악한 세대의 자녀들도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이처럼 모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주도 면밀하게 움직이면서 자기의 살 길을 저렇게 도모하는데, 빛의 자녀, 영생을 상속받을 자들이 영원한 천국을 위해서 모든 것을 아낌없이 투자하는 것은 그건 너무나 바람직한 것이 아니냐. 그런데 그렇게 하고 있느냐? 주님이 바로 이것을 강조하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이 세대 아들들이 자기 시대에 있어서의 자기의 시대에 있어서는 빛의 아들들보다 더 지혜로움이니라. 이게 그런 의미입니다. 세상 사람들도 성공과 출세를 위해서 열심히 공부하고 회사에서 최선을 다해서 일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들이 영생을 얻은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들이 그 나라를 사모하면서 영생에 이르기까지 이 땅에서 사는 동안에 하나님을 알아가고 거룩한 진리에 천착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부단히 힘쓰고 노력하고 열심을 다해 하나님을 신앙하지 않는다면 과연 그들이 구원을 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이라고 진정으로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들로 인정을 받을 수 있겠느냐. 바로 이와 같은 주님의 그 의도가 이 예화 속에 밑바탕에 깔려 있었던 것입니다. 돈과 이 땅에서의 행복을 위해 살아가는 사람들도 이렇게 영악하고 영리하게 자기의 이익을 극대화하는 일에 모든 노력을 다하는데 그게 불법이든 뭐 편법이든 모든 걸 다 동원해서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모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데 하나님의 사람들이 영원한 가치를 위해서 그들 이상으로 치열하게 하나님을 신앙하고 성도의 삶을 살아가지 않는다면 이런 믿음은 주님이 보실 때 결코 바른 믿음이라고 증명될 수 어려운 것이다. 증명되기 어려운 것이다. 라는 것을 주님은 이 말씀 안에 담고 계셨던 것입니다. 오늘도 말씀드립니다. 구원과 영생, 하나님의 영광, 입버릇처럼 말하지만 전혀 우리의 삶이 주 앞에서 진지하고 성실하고 최선을 다해 하나님을 신앙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면 그러니까 누가 봐도 저 사람의 삶의 가장 우선순위는 하나님을 예수를 믿는 것이다. 하나님의 율례와 규례와 법도를 지키면서 세상에서 구별된 삶을 살고 있는 사람이다. 이런 것이 그 증명되지 않는다면 어떤 예수를 교회를 다닌다고 해도 이런 그의 삶의 총체적 중대한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다면 여러분 그것은 주님이 인정하실 수 있는 믿음이라고 보기 어렵다는 겁니다. 주님이 이 말을 지금 제자들에게 하고 계시잖아요. 믿음을 너무 쉽게 생각하십니다. 이 시대의 교회의 가장 큰 문제는 구원의 문제를 너무 쉽게 생각한다. 구원의 문제를 너무 쉽게 생각하니까 신앙이 이제 다른 이슈가 없어져요. 그러니 어떻게 됩니까? 어떻게든 해서든 행복하게, 재미있게, 즐겁게, 신바람나게 성공하고 출세해서 이게 되는 이걸로 자동적으로 이동하는 겁니다. 우리의 신앙의 중요한 이슈가 구원과 성화와 하나님의 영광과 그리고 영생에 대한 확고한 소망 이런 것들로 영적인 고도의 긴장감을 유지하면서 믿음이 지속되지 않으면 아주 간단하게 세상적인 것에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게 되고 어떻게 살 것이냐 무엇이 옳은 것이냐 보다 어떻게 살 거냐 어떻게 부자로 살 거냐 대박나는 사업을 할 거냐. 자연스럽게 그쪽으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9절에서 11절을 보겠습니다. 그리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 자신들을 위하여 너희는 불의의 제물로 친구들을 만들어라. 그것이 없어질 때에 그들이 너희를 영원한 장막들로 영접하도록. 가장 작은 것에 신실한 자는 큰 것에도 또한 신실하다. 그리고 가장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 또한 불의하다. 그러므로 만일 너희가 불의한 재물에 성실하지 않았다면 누가 진실된 것으로 너희를 믿겠느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세상에서 우리가 얻게 되는 물질을 어떻게 사용해야 되고 그 물질을 얻는 일에 대해서 어떤 태도를 가져야 하는지를 말씀하셨습니다. 자 여기서 주님은 이르시기를 불의의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말씀하고 계십니다. 많은 성도님들이 성경을 좀 읽는다 하는 성도님들이 이 구절에 대해서 의문을 많이 제기하십니다. 목사에게. 이게 도대체 무슨 뜻입니까? 목사님 이게. 이 모순된 말이 뭘 뜻하는 겁니까? 질문을 하시는데 자, 이 왜 불의의 재물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신 것일까요? 그것은 여러분 재물, 돈 그 자체가 절대로 나쁜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그 돈을 벌어들이는 그 돈을 축적하는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죄를 짓게 되고 불법한 일을 행할 수 있는 유혹과 위험성이 언제나 도사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어떤 일에 돈을 벌어들이는 일이 있어서. 왜 주님은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보다 낙타가 바늘귀에 들어가는 게 더 쉽다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요? 물질이나 그 물질의 소유가 죄가 되는 게 아니라 그 물질을 취하는 방법이나 그것을 사용함에 있어서 불의함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또한 불의의 재물은 하늘의 보화와 반대의 개념이 되기도 합니다. 세상의 모든 재물을 뜻하는 것이죠. 이 세상의 모든 재물은 성도를 교만과 탐욕과 영적 게으름과 방만함에 빠지게 만드는 지름길이 자칫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재물을 가지고 친구를 사귀어라 라고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물질이 올바르게 사용되지 못하면 고스란히 그것이 우상이 되거나 혹은 배금주의를 낳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세상의 재물이라더라도 그것을 가치 있게 사용할 수 있는 한 가지의 길은 그것으로 친구를 사귀는 데 선용하는 것임을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럼 여기서 친구라는 게 뭐냐? 이게 중요한 부분이죠. 그러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물질을 가지고 어려움을 당한 사람이나 혹은 물질적 도움이 절실한 사람에게 공부는 잘하는데 학비가 없어요. 공부할 수 있도록 돈을 내어주고 뭔가 의미 있는 곳에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는 의미 있는 곳에 그것을 후원하고 인재를 키우고 여러 중요한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들에 그 재물을 사용하면 많은 사람들이 그를 따르고 존경하고 흠모하게 되겠죠. 그에게 좋은 벗들이 될 겁니다. 성경은 그래서 성경의 감독과 장로의 자격 가운데 돈을 사랑하지 않고 나그네 대접을 잘하고 더러운 이익을 탐하지 않아야 된다.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필요한 때 물질을 잘 사용하고 섬기면 그에게는 반드시 그를 따르는 많은 자들이 생겨나게 되어 있습니다. 어려움을 당한 사람들에게 혹은 친구들에게 물질을 잘 베푸는 사람에게 친구가 많습니까? 인색하게 지밖에 모르는 이기적인 사람에게 친구가 많습니까? 두 번 얘기하면 입만 아픈 얘기죠. 물질을 자신만을 위해 쓰라고 주신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베풀고 나눔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우리 주변에 가난한 지체들, 가난한 이웃들을 두셨습니다. 그리고 물질을 가지고 가장 가치 있는 일을 우리가 행하기를 원하십니다. 이것은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는 일이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성경은 많은 곳에서 가난한 자들을 돕는 것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잠언 19장 17절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꾸이는 것이니 그 선행을 갚아주시리라. 결국 세상의 모든 재물이 모두 없어지게 될 날이 마침내 이르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를 위해 쌓아두거나 나를 위해 사용한 것은 하나님 앞에 어떤 가치도 어떤 의미도 존재하지 않는 것이 될 것이고 가난한 이들을 위해서 혹은 하나님 나라의 일을 위해서 우리가 사용한 모든 재물은 우리를 영원한 초소로 인도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자, 이 말을 오해하지 마십시오. 선행을 많이 해야 구원받는다? 그런 뜻이 절대로 아닙니다. 신자가 그 구원의 은혜에 감격하고 감사해서 주신 물질을 아름답게 사용할 때 마침내 그가 죽음에 이르게 되면 그 모든 것이 영원히 빛나는 천국에서의 그가 받을 상이 된다. 이걸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물질을 어떻게 사용하는 것이 가장 하나님이 보실 때 가치 있는 일인지를 이렇게 표현하신 것입니다. 다음에 이어지는 10절의 말씀에서 지극히 작은 것과 큰 것, 이게 뭘 의미하는가가 궁금하실 것입니다. 10절에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니라. 여기서 지극히 작은 것이란 이 세상에서의 재물을 의미하는 것이고 큰 것이란 하늘의 보화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고 볼 때 작은 것에 충성한 자는 큰 것에도 충성하고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다는 말씀의 이 의미는 비록 세상에서의 재물이 영적인 가치로 볼 때는 작은 가치에 지나지 않더라도 불의한 청지기처럼 그 물질을 지혜롭게 즉 남을 돕는 일에 친구를 사귀는 일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일에 잘 사용한 자는 하늘의 보화를 쌓으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도 가치 있는 일에 충성을 다하는 사람이 될 것이고 세상에서 재물을 위해 성실히 일하고 그것을 올바로 사용하는 일에 있어서 불의하고 불법하고 탐욕적이고 이기적인 자는 하늘의 상을 쌓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일에 대해서도 지극히 그는 불의할 것이고 불충하는 자가 될 것이다 라는 말씀을 교훈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하나님을 위하는 자는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재물을 사용하는 일에도 충성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는 것이고 이 땅에서 하나님을 올바로 신앙하며 그 가치에 최선을 다하지 않는 자는 세상에서 불의와 불법과 탐욕에 찌든 자기 욕망의 노예가 되어서 살아가는 자들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다. 이렇게 주님이 교훈을 하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물질의 재능과 은사와 능력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최선을 다해서 살아갈 뿐입니다. 그보다 더 중요한 가치와 우선순위는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참된 신자가 되는 일에 최선을 다하는 것입니다. 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이렇게 말씀했잖아요. 주신 은사와 재능, 우리가 잘하는 것들을 가지고 최선을 다해서 살아야 됩니다. 최선을 다해서. 죽게 하듯이. 그러나 언제나 그보다 더 상위의 최우선의 순위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참된 신자가 되는 일이다. 참된 신자가 되기 위한 올바른 신앙도 갖지 못한 사람들에게 자 목사가 재물의 복을 받는 길을 설교합니다. 이게 무슨 의미가 있는 말일까요? 어떤 설교에, 어떤 목사님 설교에 사탄이 무서워하는 응답받는 기도의 비결. 조회수가 확 올라갑니다. 사탄이 무서워하는 응답받는 기도의 비결. 궁금하시죠? 안 궁금하세요? 또 성공적인 부부생활, 자녀 성공의 비법. 교회가 이제 이런 걸 가르치 이런 아주 그 사람들의 호기심을 자극하는 굉장히 궁금해하는 이런 이슈들을 가지고 설교 시간에 이런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전합니다. 여러분 그게 무슨 의미가 있는 것일까요? 사탄이 우습게 여기는 사람에게, 사탄이 아주 우습게 여기는 어떤 인생에게, 그가 어떤 기도를 드리든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냐고요? 사탄의 졸개 같은 사람이 사탄이 두려워하는 기도를 드린다? 어불성설이잖아요. 먼저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자가 되는 것이 우선이죠.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는데 무슨 쪽집게 과외하듯이 뭐뭐 하는 법 이런 설교를 참 좋아하십니다. 이 땅에서 필요한 어떤 인사이트들을 성경을 재료를 가지고 잘 버무려 가지고 이렇게 말씀을 준단 말입니다. 굉장히 솔깃합니다. 할 줄 몰라서 안 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 앞에 있는 목사가 그런 말할 재주가 없어서 말씀 안 드리는 게 아니라 그게 도대체 무슨 의미가 있냐고요. 참된 그리스도인이 되지 않는데 그 물질보다 하나님을 더 경외하는 사람이 아닌데 그 사람에게 돈 잘 버는 법을 얘기해 주라고요? 물질 축복받는 법을 설교해 주라고 완전히 하나님 버리고 세상으로 가버리게 만들라는 얘기 아니에요. 그런 설교가 무슨 의미가 있냔 말이죠. 먼저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랑하고 지체들을 사랑하는 자가 아니면 그게 무슨 의미? 그런 사람이 되어야 그 나머지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채우시고 인도하시고 보장하시고 지도하신다는 것을 신자가 믿어야죠. 이어 이 땅에서 물질을 대하는 신자의 자세를 주님이 이어서 계속 말씀하시기를 11절에서 13절을 보십시오. 그러므로 만일 너희가 불의한 재물에 성실하지 않았다면 누가 진실된 것으로 너희를 믿겠느냐? 그리고 만일 너희가 다른 사람에게 속한 것에 성실하지 않았다면 누가 너희 것을 너희에게 주겠느냐? 두 주인을 섬길 수 있는 집 하인은 아무도 없다. 왜냐하면 또는 그가 한 사람을 미워할 것이고 다른 사람을 사랑할 것이며 또는 그가 한 사람에게 충실하고 다른 사람은 경멸할 것이기 때문이다.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섬길 수 없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성실하게 일하고 그 능력에 맞게 재물을 얻는 일을 중요하게 여기셨습니다. 불의한 재물에 충성하지 않는다면, 불의한 재물을 세상에서 열심히 직장을 다니면서 사업을 하면서 열심히 세상에서 돈을 버는 일에 그가 성실하게 충성하지 않는다면 누가 참된 것으로 너희에게 맡기겠느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의미가 무슨 뜻입니까? 자, 아주 경건하고 믿음이 깊은 성도가 있는데 그가 만약에 사회생활을 하면서 경제활동을 하면서는 그런데 전혀 성실하지도 않고 최선을 다하지도 않고 열심을 다하지도 않아요. 아, 이거는 세상 일이야. 나는 주의 일만 열심히 하면 되고 뭐 세상 직장에 이런 일들은 대충 해도 이게 더 중요한 일이야. 그렇게 그가 감당해야 될 그 일을 주님께 하듯이 성실하게 최선을 다해서 충성스럽게 하지 않으면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참된 것, 즉 영원한 가치를, 하나님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일들을 어떻게 그런 자에게 맡길 수 있겠느냐. 참 이게 어려운 얘기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오해하지 말고 들으십시오. 믿음이 좋으면 좀 세상에서 무능한 경향이 있고 세상에서 대단히 유능하면 교회는 다니는데 믿음은 그다지. 이 두 가지를 다 겸비할 수 없는 것일까? 성도는 세상에서도 성실하고 정직하고 유능하게, 그러나 합법적으로 자신에게 주어진 일들을 매우 잘 감당하는 자들이어야 합니다. 신앙과 관련되는 일, 교회 일이라면 누구보다도 열심히 하면서 세상에서 주어진 일들을 지극히 소홀히 하고 언제나 직장을 잘 이렇게 옮겨 다니고 무능해서 쫓겨나고, 자 이런 신사라면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누가 그런 자에게 영적인 일들을, 하나님의 일들을 맡길 수 있을지를 생각해봐라. 생각해봐라. 신자는 모든 일들을 주께 하듯이 최선을 다해서 그리고 유능하게 성실하게 그 일들을 감당해내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에게 하나님의 나라의 일도 주어지는 법입니다. 그래서 교회 직분자가 되려면 내적 증거, 교인들에게만 인정을 받는 게 아니라 외인들의 증거도 있어야 된다. 저 밖에 사람들이 볼 때 아무개 정직하고 성실하고 유능하고 책임감 강하고 일 맡겨놓으면 빈틈없는 사람, 외적 증거도 있어야 된다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교인들이 볼 때만 훌륭한 사람이 아니라 저 밖에 그와 어울리는 세상 사람들이 그를 볼 때도 아, 뛰어난 사람, 그러면서도 겸손한 사람, 그러면서도 일 잘하는 사람, 이렇게 돼야 된다는 것이죠. 그런 자에게 하나님의 일도 주어지는 것이지 자신을 고용한 사람을 위해서도 충성하지 않는데 누가 우리가 받아야 할 것을 우리에게 성실하게 주겠느냐. 주님은 이 지극히 세상에서도 통용되는 원리를 말씀하십니다. 세상에서 우리를 고용한 사람들, 회사를 위해서도 신자가 성실하게 일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고용한 회사를 통해 여러분의 쓸 것을 공급하십니다. 뭐 하늘에서 뚝 떨어지나요? 그런데 회사가 시킨 일을 대충하고 엉터리로 하고 늦게 출근해서 일찍 퇴근하고 불성실하게 그렇게 하면 세상에서도 우리의 삶은 궁핍함을 면할 수 없게 되는 것은 당연한 이치가 아니겠느냐. 이제 주님은 재물에 대한 성도의 태도에 대해서 결론을 말씀하십니다. 하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고 둘 중에 한 주인에게 사랑하고 복종하고 나머지 한 주인은 경히 여기고 미워할 수밖에 없다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말씀을 이해하려면 유대 사회에 대한 이해가 필요합니다. 유대 사회에서는 종종 한 종이 두 집 주인의 주인을 섬기면서 그들에게 품삯을 받는 경우들이 종종 있었습니다. 돈이 없으니까 종이 돼서 쉽게 말하면 이렇게 품삯을 받으면서 그 집에 가서 종노릇을 하는 거란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두 집에 가서 두 주인에게 그 밑에서 일을 하면서 이제 품삯을 받는 이런 경우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두 집 주인이 각각 좀 달랐던 거죠. 한 집 주인은 그 종을 사랑해서 그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고 넉넉하게 채워주고 충분한 휴식도 얻게 해주고 때로는 그 종을 친구처럼 여겨주는 인격적으로 대우해주는 이런 주인이 있을 수 있는 것이고 다른 주인은 그 종을 혹사시키면서 임금도 조금 주고 말이죠. 노동력을 착취하는 거죠. 쉴 시간도 주지 않고 가혹하게 대하는 이런 주인이 있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자, 그러면 이 종은 이 두 주인 중에 어떤 종을 더 귀히 여기고 사랑하고 존경하고 그가 시킨 일을 열심히 할까요? 당연히 친절한 한쪽 주인일 것입니다. 그러면 그 반대로 이렇게 노동력을 착취하고 홀대하고 부당하게 대우하는 이 주인에 대해서는 이 종이 어떻게 하겠습니까? 겉으로는 뭐 열심히 하는 척 하겠지만 속으로는 미워하고 증오하고 그 주인을 우습게 경히 여길 것입니다. 자, 그러면 신자는 어떤 주인을 섬기는 종이어야 할까요? 우리에게 영원한 안식을 주시고 오늘도 우리의 탐욕이 아닌 우리의 모든 피로를 채우시는 무엇보다 영원히 지옥불에 던져질 죄인들을 위해 아들을 십자가에 매어다라 그의 대속하심을 통해 그 영벌에서 건져주신 하나님만을 섬기는 종이 되어야 할까요? 아니면 오직 돈의 가치로 사람을 평가하고 돈으로 모든 것을 다 살 수 있을 것처럼 오늘도 우리를 미혹하고 오늘도 우리로 하여금 그 황금의 우상을 따라 살게 함으로 더 하나님과 멀어지게 만드는 세상을 섬기는 종이 되어야 할까요?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세상의 불의한 재물의 가치를 때로 우리는 미워할 수 있어요. 하나님을 경외함을 가장 우선순위에 두고 언제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선택하고 기뻐하시는 영적인 삶을 살아가는 것을 가장 귀하게 여기는 자들이 신자가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어야 한다라는 것을 주님은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성경이 아무리 이 우선순위, 가치순위를 말씀하고 있어도 여러분들의 목사가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이 도에 복종하는 사람은 교회 안에 있는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들 뿐입니다. 정말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들만이 이 도에 따라 복종하고 그 삶을 살아내는 것이지. 그래서 세상의 재물에 대한 돈에 대한 태도는 그가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인지 그가 분명한 천국의 백성인지 혹은 그렇지 않은지를 확인할 수 있는 매우 중요한 시금석이 됩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오늘도 말씀드립니다. 신자가 되십시오. 교회를 다니는 교인으로 만족하지 마시고 신자가 되십시오. 하나님의 가치가 여러분의 삶에서 가장 우선이 될 때 하나님은 당신의 모든 삶을 책임지실 것입니다. 겸하여 섬기는 것도 하나님, 여러분들이 세상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긴다면 하나님도 섬기고 있는 것이 아니라 세상만 섬기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도 주님의 이 교훈이 부디 우리에게 올바른 믿음을 주시고 그 길로 행할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드시는 능력의 말씀으로 우리 모두에게 임하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 말씀을 붙들고 주님,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면 나는 지금 도대체 어떤 주인을 섬기고 있는 것인지 양다리가 아닌지 혹시 내가 하나님이 그토록 미워하시는 부디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가장 귀하게 여길 수 있는 그 믿음, 그 가치를 진리 안에서 발견하고 누가 시켜서가 아니라 목사가 윽박질러서가 아니라 내 영혼이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앞에서 깨우시고 이 진리를 깨달아서 그 가치를 위해서 살아가는 삶을 영광으로 여길 수 있는 주님 오늘도 우리와 우리의 자녀들의 삶이 그것을 지향할 수 있는 참된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해주시기를 오늘도 우리가 주님 앞에 기도하고 돌아가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